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그러면 꼭 저만 흥미로운지 모르겠는데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정확하게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그 궁정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걸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에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 전파될 수 있었던 동인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남쪽 가사로 향합니다.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일반적인 통칭으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치구가 있는 유명한 그 지중해 연해 있는 그 자치구가 분리가 돼 있지요. 예루살렘 그쪽 서쪽하고 가자지구 이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그 가자지구입니다. 그 빌립은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의 고관을 바로 그 가자지구에서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무대신이 되는 사람입니다. 간다게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이렇게 부르듯이 에티오피아의 왕을 부르는 일반 명사입니다. 간다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재무대신이 그 주인공이라는 얘기인데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가서 그 마차에 바짝 다가서도록 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빌립은 말을 겁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는 독서를 눈으로 하죠. 옛날에는 눈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독서를 다 목소리로 다 했습니다. 우리도 하늘 천 따지 다 이렇게 목소리 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목소리로 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꾸란을 그대로 외워서 목소리로, 독송으로 다 하고 있지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에티오피아의 고관은 그렇잖아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도로 자기 마차에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예비된 듯이 척척 맞아갑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고관의 마차에 올라타서 그가 마침 읽고 있던 이사야서 본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되게 기억을 하시지요? 다시 한번 환기하면은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른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고관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내용이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묻습니다. 빌립은 어땠을까요? 아마 무릎을 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설파했을 겁니다.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설파했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런 분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지요.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아주 신이 나서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신이 나서 아마 얘기를 합니다.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딱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딱 부합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멀지 않은 그 시간이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두 주 전에도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이 53장의 말씀을 그때도 다시 한번 그때도 한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대목은 아니고 오늘 대목은 굉장히 은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직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구약성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가운데서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였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숙고하는 그 진지한 사람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고관은 곧바로 회심을 하고 물이 발견되는 곳에 이르자마자 세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자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였다고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보이지 않아도 이 간다게의 재무관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이후에 그 전승을 볼 것 같으면은 주로 팔레스틴의 서쪽 그 지중해 연안의 지역으로 계속 선교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내용인데 본문의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전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맥락 그런 문맥에서 한 일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 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그 나름대로 아주 고유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철학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실을 보고 거꾸로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점점 마침내 유대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하나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 역사관은 다른 형태로 재현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면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문맥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유명한 스데반 집사와 함께 빌립이 집사로 뽑힌 이후 사도행전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전통에 근거해서 아주 유대 전통에 아주 충실하게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파하는 아주 명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그 스데반의 명설교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합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주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말해줍니다. 자신들만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스데반의 얘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스데반 얘기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곧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일찍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쪽에는 다른 이방 문화가 들어왔고 그래서 혼혈이 이제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통상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쪽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못할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그러므로써 바로 유대인들이 상종 못할 원수로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의 현실에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파 행동을 그걸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활약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잇따라 나타나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펼치자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먹을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 탐복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을 지탱해주는 엄연한 법칙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씀만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일화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방 왕국인 에티오피아 고관이 핵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그 지리적 세계관에 의할 것 같으면 에티오피아는 이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쪽 땅끝에 해당합니다. 우리 관념으로 얘기하면 해남입니다. 해남. 그 해남보다 더 아득하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지리적 세계관을 놓고 얘기하면 성서가 알고 있는 지리적 동쪽이 어딜까요? 인도에 못 미칩니다. 인도가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알 정도고 서쪽 땅끝이 어디일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통상 땅끝으로 많이 얘기되죠. 그 다음에 북쪽 땅끝은 어디일까요? 스키타이 산맥. 우리가 독일을 2-0으로 이긴 카잔보다도 훨씬 남쪽입니다. 모스크바보다도 더 남쪽, 그쪽이 흑해 바로 북쪽까지가 성서의 저자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북쪽 끝입니다. 남쪽 끝이 어디냐?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를 보다 조금 더 남쪽. 그 남쪽이 바로 에티오피아고, 에티오피아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의 동북쪽인데 아라비아 반도 예멘하고 접해 있어서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까운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어쨌든 성서의 지리적 세계관에서는 남쪽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정한 경계를 넘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 의한 이방 선교가 펼쳐지기 이전에 또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이방 선교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공인되기 이전에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였는데 사도들이 그 사실을 공인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전하는 그 문맥에 위치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선 스스로 잘났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보다도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에티오피아 궁정의 고관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본문 내용으로만 볼 것 같으면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모호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고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혹시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전설상으로 그 에티오피아의 왕조는 작년인가요? 알쓸신잡에 에티오피아가 나왔죠. 그 알쓸신잡에서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알쓸신잡의 속편, 이건 알아두면은 쓸데없느냐 아니라 쓸데있는 신묘한 얘기입니다. 그 전설상으로 에티오피아의 왕조는 누구의 후예라고 믿고 있을까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사의 후예. 지금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민족 전체를 그 후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왕조만이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그 궁정의 고관이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교도 있고 일찍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가 있고 또 이슬람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피난 왔을 때 받아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굉장히 관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에까지도 참여를 했었지요. 알쓸신잡에서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기업집에 가면 커피집도 있죠. 커피의 본고장, 원산지가 또 에티오피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대의 정통 유대인들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일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른바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는 결코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에티오피아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 가까운 형제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것 같으면 금방 더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금방 그 태도를 보면은 에티오피아인은 소위 정통을 자처하는 유대인에게는 더욱더 낯선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는 땅끝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내시였습니다. 내시가 뭡니까? 내시는 종종 궁정의 관료를 그 나타내는 궁정의 관료들, 내시들이 많이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궁정의 관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통념상 일반적으로 내시는 거세당한 남자를 말합니다. 거세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으로서 거세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종자들이 있지만 거세된 사람은 개종자의 자격도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념이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통념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마침 이 주인공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56장에 보면은요.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이게 이사야서 56장 4절에 나옵니다. 고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의 정통관념에서는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마침내 그 일이 지금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스스로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모든 조건으로 알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삶의 방식과 통념을 뛰어넘어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 확고부동하게 쳐놓은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신앙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메시지는 점점 뚜렷해집니다. 초기에 성서의 신앙 세계가 형성될 때 민족적인 그런 배타성이 강했습니다만 그 신앙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메시지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특정한 경계 안에 자신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그 경계를 훌쩍 넘어 앞서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다면 겸허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 본문 말씀 뒤편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기를 해드립니다만 그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나서기 전 베드로는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온갖 생물들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생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온갖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에서 그 바구니 짐승들이 들어있는 걸 내려오는 장면과 함께 그걸 다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발 달린 짐승에는 아마 틀림없이 돼지가 있었을 겁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뱀이 있었을 겁니다. 새의 어떤 종류?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든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뱀 먹나요? 안 먹습니다. 그걸 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신의 전통과 소속,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진실을 재단하는 그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갇혀있던 자기 세계에서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길, 진실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오늘의 사건 앞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그 경계는 다 상대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게 됐을까요? 성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쩌자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의 다수는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그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어쩌자고 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난민을 반대하고 소수를 배척하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 신앙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쳐놓은 경계를 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제가 아까 알쓸신잡 얘기했으니까 뭐 알쓸신잡의 유명한 그 주인공 가운데 한 분 얘기를 잠깐 그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뇌과학자 있죠. 정재승 그분이 쓴 책에 인간 두뇌의 창조성이 발현된 순간을 뭐죠? 이걸로 찍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 발현되는 창조성이 가장 그 잘 발현되는 그 순간은 평소에 신호를 주고받지 않고 가장 거리가 멀었던 부위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일이 가장 활발할 때 그때가 인간의 그 두뇌 창조성이 가장 높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을 때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호를 주고받지 않는 부위인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런 그 창조성이 높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의 실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 것을 연관시키는 것, 그것이 창의력의 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낯선 세계를 접할 때 인간의 창의력이 더욱더 증대된다 하는 그런 견해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재 개구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창의력을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그 농담이고요. 뭐 이 얘기를 왜 심각한 얘기하다가 어째 이 얘기를 했느냐. 하나에 저는 성령께서 앞서가면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이해하는데 하나에 이 얘기가 은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온 낯선 사람들을 그야말로 열린 팔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사회는 훨씬 풍요롭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